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카로운 면도칼로 사람의 귀를 베어내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소름 돋네요. 쳐다보기도 힘들죠.
그렇죠. 쳐다보기조차 힘든 순간인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배경음악으로 1970년대에 엄청나게 경쾌하고 신나는 팝송이 막 울려 퍼집니다. 심지어 면도칼을 든 남자는 그 발랄한 리듬에 맞춰서 가볍게 탭댄스까지 춰요.
아, 네, 뭔지 알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 귀에 들리는 그 리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약간 발장단을 맞추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웃으면 안 되는데 기묘하게 실소가 팍 터져나오는 이 뇌의 회로가 완전히 엉켜버리는 기분? 아마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료 더미에서 가장 빛나는 지식의 조각을 찾아드리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시각이 전달하는 공포, 그리고 청각이 전달하는 유쾌함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 그 인지 부조화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 뇌가 정지되는 듯한 찰나의 순간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감독이 우리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아주 정확한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도록 학습된 그 아주 안전하고 익숙한 감정의 규칙을 의도적으로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죠.
아, 박살낸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는 바로 그 기묘한 인지 부조화를 설계한 장본인, 그 유명한 쿠엔틴 타란티노의 머릿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칠 이 심층 보고서는 그의 작품 세계 독창적인 형식, 그리고 그가 영화사에 남긴 거대한 발자취를 아주 종합적으로 해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네, 그 미션이 뭔가요?
그를 그저 피가 튀기는 잔인한 액션 영화를 만드는 괴짜, 이런 얄팍한 오해에서 해방시켜서요. 그가 어떻게 1990년대 이후 전 세계 대중문화의 언어랑 그 영화의 문법 자체를 완전히 재조립했는지 그 기저의 비밀을 낱낱이 파악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타란티노의 영화는 단순히 소파에 기대어서 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머리를 굴려서 해독해야 하는 그런 거대한 퍼즐 상자 같단 말이죠. 도대체 영화 문법을 이토록 발칙하게 뒤틀어버리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 퍼즐 상자의 기원을 열어보려면요. 일단 1980년대 캘리포니아의 맨해튼 비치로 가야 합니다. 타란티노의 이력을 볼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그가 정규 영화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단 하루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하루도요? 아, 그 유명한 비디오 가게 아르바이트생 출신이라는 그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의 유일한 대학은 비디오 아카이브라는 동네 비디오 대여점이었습니다.
아하, 비디오 가게가 대학이었다. 근데 보고서를 쭉 보니까 그곳은 단순히 뭐 바코드나 찍으면서 시간을 때우는 알바 장소가 절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전혀 아니죠. 그곳은 그에게 있어서 거대한 장례 실험실이었습니다. 당시 그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공간의 물리적인 배치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물리적인 배치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화 학교나 학계에서는 예술의 그 위계 질서가 아주 엄격하잖아요. 예를 들어 프랑스 누벨바그 고전은 아주 고급 예술이고, 이탈리아의 스파게티 웨스턴이나 홍콩 무술 영화, 또 싸구려 슬래셔 무비 같은 건 저급한 쓰레기로 취급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급이 나눠져 있었죠.
B급 좀비 영화가 그냥 나란히 꽂혀 있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진짜 모든 영화가 완벽하게 평등해진 공간이었네요.
맞아요. 그는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영화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마치 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나 쓸 법한 아주 최고급식 재료랑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하나의 냄비에 몽땅 털어놓고 팔팔 끓여낸 것 같네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로 완전히 새로운 미식의 장르를 개척한 셈이니까요.
와,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독특한 레시피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재료를 대하는 그의 애정에 있습니다.
애정이요?
네, 보통 예술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이야기할 때 과거의 촌스러운 장르나 클리셰를 가져오는 이유가요. 보통은 그것을 냉소하거나 조롱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약간 이거 봐. 옛날 영화들 참 유치하고 촌스럽지.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거죠. 하지만 타란티노는 그 싸구려 B급 영화를 절대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악한 껍데기 아래에 막 끓어오르고 있는 원초적인 에너지, 또 대중적인 쾌감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걸 자비 스프린 위로 폭발시킨 거죠.
진짜 버려진 쓰레기통에서 금맥을 찾아낸 거군요. 1990년대 초반에 미국 독립영화계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그의 등장이 얼마나 좀 이질적이었는지 확 와닿거든요.
그렇죠. 당시 분위기가 많이 달랐죠.
네, 당시 그 선댄스 영화제를 중심으로 쏟아지던 독립영화들은 대체로 뭐 빈곤, 사회문제, 가족의 붕괴 같은 아주 무겁고 진지한 리얼리즘에 몰두해 있었잖아요.
네네. 당시 독립영화 씬에는 그 저예산 영화는 반드시 진지하고 소박해야 한다. 이런 일정의 암묵적인 강박 같은 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타란티노는 그 공식을 정면으로 그냥 부숴버리는 거죠.
완전히 가른 길을 간 거네요.
네. 그는 독립영화의 제작 시스템이 주는 그 절대적인 창작의 자유, 거기에다가 B급 장르 영화의 아주 아드레날린 넘치는 쾌감을 결합했습니다.
아, 그게 바로 펄프픽션이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94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펄프픽션입니다. 어둡고 진지해야만 예술로 인정받던 시대에 그런 저예산 범죄 오락 영화도 전 세계적인 상업적 대성공이랑 비평적 찬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걸 증명해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던 거죠.
아, 영화사의 규칙을 깡그리 바꿔버린 엄청난 순간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제가 살짝 딴지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오, 네네, 말씀하시죠.
펄프픽션이나 그의 데뷔작 저수지의 개들을 보면요. 솔직히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결말을 먼저 툭 던져놓고 갑자기 과거로 휙 돌아가더니 또 갑자기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점프해버리고요.
아, 네. 시간 순서가 막 뒤섞이죠.
게다가 인물들은 그 총이 오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마돈나 노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발 마사지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 이런 스토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수다를 끝도 없이 늘어놓잖아요. 이런 비선형적인 시간 구조나 장황한 대사들은 서사의 템포를 뚝 떨어뜨리고 관객을 엄청 지루하게 만들 위험이 크지 않나요?
겉보기엔 진짜 그럴 위험이 다분하죠. 그런데 그가 시간을 뒤섞는 건 단순히 뭔가 예술적으로 보이기 위한 얄팍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정보 배치의 재설계입니다.
정보 배치의 재설계요?
네, 타란티노에게 중요한 건 사턴이 물리적으로 발생한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관객이 언제 어떤 정보를 알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정보의 통제력이 핵심인 거죠.
아, 그러니까 시간 순서보다 관객한테 쥐어주는 그 정보의 타이밍이 서사를 끌고 가는 진짜 동력이란 뜻이군요.
네, 맞아요. 그 저수지의 개들의 구조를 해부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영화가 보석 강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보석 터는 영화죠.
그런데 정작 스크린에는 보석을 터는 강도 장면이 단 1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안 나오네요.
네, 관객은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강도가 실패하고 난 직후 그 피투성애가 된 채 창고로 도망쳐온 인물들의 참혹한 결과부터 딱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과거의 조각들이 플래시백으로 불규칙하게 툭툭 던져지죠.
아, 그렇게 되면 관객은 그냥 멍하니 사건을 따라가는 대신에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겠네요. 도대체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인물이 총에 맞은 거지? 이 중에 숨어있는 경찰 프락치는 대체 누구일까 하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예쁘게 떠먹여주면 관객은 아주 안전한 의자에 앉아있는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물러요.
그렇죠. 편하니까요.
하지만 완성된 퍼즐을 산산조각내서 그 파편들을 불규칙하게 휙휙 던져주면 관객은 머릿속에서 스스로 인과관계를 막 조립하는 능동적 편집자가 되어버리죠.
스스로 편집자가 된다. 와.
네. 서사를 함께 완성해가는 공범으로 관객을 훅 끌어들이는 아주 치밀한 함정인 겁니다.
관객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게임판 위로 아주 깊숙이 끌어들이는 거였군요. 그럼 그 끝없이 이어지는 수다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검은 정장을 입은 강도들이 모여서 식당 웨이트리스한테 팁을 줘야 하네 만에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는 장면 같은 거요. 솔직히 텍스트만 보면 진짜 형편없는 시나리오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 대사들이요? 타란티노의 세계에서 대사, 즉 말이라는 건 단순한 상황 설명이나 틸링 타임 용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것은 권력 게임 그 자체입니다. 인물들이 햄버거 이름이나 팁에 대해서 농담을 주고받는 겉모습 아래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력의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숨막히게 깔려 있어요.
아,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다르다.
네,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그 유명한 오프닝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나치 장교 한스 란다가 유대인을 숨겨준 프랑스 농부의 집에 찾아오는 신 말입니다.
와, 그 장면은 진짜 보는 내내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죠. 너무 긴장되세요.
맞아요. 거기서 한스 란다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총을 겨누지 않거든요. 식탁에 아주 정중하게 앉아서 우유를 한잔 청하고 그걸 아주 천천히 마신 뒤에 훌륭한 우유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죠.
네, 엄청 젠틀하게 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교양 있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길고 긴 대화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선택, 아주 미세한 억양의 변화,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의 순간들이 농부의 심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거든요.
아, 무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말로 상대를 완벽하게 난도질하고 있는 거네요. 물리적인 막 총격전보다 식탁 앞에서의 그 정중한 대화가 뼛속까지 훨씬 더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네. 대화가 길어질수록 또 엉뚱한 농담이 이어질수록 관객의 긴장감은 한도 끝도 없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막 팽창합니다.
풍선처럼요.
네.
관객이 그 압력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제발 무슨 일이든 빨리 터져라 속으로 바랄 때쯤 타란티노는 아주 가차 없이 폭력이라는 바늘로 그 풍선을 펑 터트려 버립니다.
와, 펑 터트린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게요. 그 팽팽하던 풍선이 터지면서 잔혹한 폭력이 스크린을 막 덮치는 순간, 방금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현상이 딱 벌어지잖아요. 음악이요.
네, 타란티노 미학을 완성하는 이른바 니들드롭 기법이죠.
니들드롭이요?
네, 보통 영화에서 음악의 역할은 아주 친절합니다. 슬픈 장면에선 서정적인 바이올린이, 긴박한 장면에선 심박수를 쿵쿵 울리는 웅장한 베이스가 깔리면서 관객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를 딱 지시해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슬퍼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하지만 타란티노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유혈 사태 위에 우리가 라디오에서 엄청 흔하게 됐던 70년대 유쾌하고 밝은 팝송을 툭 얹어버립니다.
맞아요. 아까 말한 그 귀가 잘려나가는 장면에서 Stuck in the Middle with You가 흘러나오면 시각은 끔찍한 공포를 막 비명지르는데 청각은 즐거운 파티를 외치는 그 아주 기이한 상태가 되잖아요. 눈을 감아야 할지 리듬을 타야 할지 몰라서 뇌가 그냥 정지해버리는 그 순간 말이에요.
바로 그 도덕적인 정지 상태, 판단의 유보가 타란티노식 폭력 미학의 진짜 핵심입니다. 끔찍한 상황에 대한 윤리적 혐오감이랑 경쾌한 팝송 리듬이 주는 생리적인 쾌감이 동시에 막 발생해버리는 거죠.
아, 혐오감과 쾌감이 동시에. 네, 관객은 자기가 이 잔혹한 영문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되게 묘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거부할 수 없는 쾌락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폭력의 미학은 킬빌 같은 작품으로 넘어가면 현실성을 완전히 탈피해버립니다.
맞아요. 킬빌에서의 폭력은 뭐랄까 현실 세계의 고통이라기보다는 그냥 한편의 무용이나 엄청난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아주 정확한 감상입니다. 그곳에서의 폭력은 잔혹한 현실의 재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안무가 짜여진 액션 오페라입니다.
액션 오페라. 멋진 표현이네요.
팔다리가 잘리고 피가 분수처럼 막 솟구쳐도 그게 인간의 고통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얀 눈밭이나 그 노란 트레이닝복이라는 캔버스 위에 붉은색 물감을 흩뿌리는 극단적인 시각적 쾌감, 즉 70년대 무술 영화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기 위한 고도의 미학적 장치로 소비되는 거죠. 폭력 자체를 아주 철저하게 양식화시킨 겁니다.
와, 폭력조차 미학적인 안무로 해체해버리다니. 진짜 소름 돋는 재능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관객의 심리를 쥐락펴락하는 그의 무기들, 뭐 시간을 뒤섞는 정보 통제력, 말로 숨통을 조이는 대사, 유쾌한 음악으로 포장된 양식화된 폭력, 이런 것들이 후기 작품들로 넘어오면서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대상과 정면으로 꽝 충돌하게 됩니다. 바로 실제 역사입니다.
네, 타란티노 후기 필모그래피의 뼈대를 이루는 역사 복수극 트릴러지죠.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장고, 분노의 추적자, 그리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로 이어지는 흐름 말입니다.
네, 그새 작품이요.
이 작품들에서 그는 영화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현실의 아주 비극적인 역사를 자기 방식대로 그냥 다시 써버립니다. 홀로코스트의 원흉인 나치 순뇌부를 좁은 영화관에 닫아놓고 필름에 불을 붙여서 몽땅 태워버리질 않나. 흑인 노예에게 총을 쥐어줘서 악랄한 백인 농장주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게 만들죠.
현실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던 완벽하고 처절한 복수를 스크린 안에서 막 대신 실현해 주는 거네요. 특히 바스터즈에서 그 가연성 높은 35mm 영화 필름을 태워서 나치를 몰살시킨다는 설정은 진짜 엄청 상징적입니다.
네, 엄청나죠.
영화 그 자체가 거대한 악을 멸절시키는 궁극의 무기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니까요. 압제받던 약자가 가해자를 짓밟을 때 터지는 그 카타르시스는 진짜 폭발적이잖아요.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첨예하고 거대한 윤리적 논쟁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양측의 시각이 너무나 팽팽해서 우리는 이 논쟁을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역사를 스타일리시한 복수극으로 제작성하는 방식은 영화계에서 정말 거대한 논란의 대상이거든요. 어느 쪽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 의견을 다 봐야 하는데요.
네네.
먼저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서 불거진 인종차별적 언어와 흑인 주체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볼까요? 이 영화를 홍호하는 측에서는 과거 백인 중심의 서부극이 철저하게 지워버렸던 흑인의 주체성을 폭발적으로 되살려낸 아주 혁명적 시도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아, 흑인 영웅의 탄생이라는 관점이군요.
네. 그리고 노예제 시대의 그 끔찍한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시에 쓰였던 폭력적인 흑인 비하 발언들을 적나라하게 재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반대편의 비판도 굉장히 매섭더라고요. 그 수많은 인종차별적 비하 발언의 반복이 과연 리얼리즘을 위해서 진짜 필수 불가결한 장치인가, 아니면 그저 관객한테 자극을 주기 위한 불필요한 소모인가 묻고 했죠.
네, 윤리적인 지점이죠.
더 나아가서 흑인들이 겪은 그 깊고 끔찍한 세대적 트라우마를 백인 감복 특유의 그 피튀기는 오락적 스타일로 너무 가볍게 뭉퉁그려서 소비한 거 아니냐, 이런 뼈아픈 지적도 나옵니다.
젠더 묘사에 있어서도 대립은 아주 치열합니다. 킬빌의 브라이드나 제키 브라운의 주인공을 보면요. 그는 남성 중심의 액션 장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강인하고 주체적인 여성 영웅들을 탄생시켰잖아요.
네, 시대를 앞서갔죠.
하지만 헤이트풀 팔 같은 영화를 보면 특정 여성 캐릭터의 신체에 가해지는 아주 끔찍한 폭력이 긴 시간 동안 유머 코드나 조롱의 대상으로 전시되기도 하거든요.
아, 그 부분은 확실히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죠.
네, 그래서 양식화된 폭력이라는 방패 뒤에서 특정 선별에 대한 가학적 묘사가 너무 희화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역사적 비극을 다루는 태도 자체에 대한 논쟁도 빼놓을 수 없죠. 나치나 찰스 맨슨 일당 같은 실존했던 괴물들을 픽션의 세계에서 무참히 박살내는 게 피해자들한테 바치는 최고의 영화적 위로자 해방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요.
네.
정반대로 현실의 엄청 무겁고 복잡한 역사적 진실들을 그냥 단순히 팝콘 먹으면서 질리는 오락적 판타지로 확 덮어버려서 역사를 성찰할 기회를 뺏는다, 이런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그는 관객한테 뭔가 편안하고 도덕적인 정답을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감독이 절대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하는 것 자체가 그가 현대 영화사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상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장들과 비교해보면 그의 예술적 정체성이 더욱 아주 선명해집니다. 완벽주의자 스탠리 큐브릭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오, 큐브릭이라면 미장센과 통제력의 끝판왕이려네요.
네, 큐브릭의 영화를 보는 것은 마치 현미경으로 인류를 차갑게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신처럼 인간의 폭력성을 아주 차갑고 기하학적인 거리감을 둔 채 묘사하거든요.
엄청 냉소적이죠.
반면 타란티노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땀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진흙탕 링 위로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요. 차갑게 관찰하는 대신에 영화의 미친 사람 특유의 아주 뜨겁고 수다스러운 에너지를 관객의 얼굴에 마구 뿜어내는 거죠.
와, 큐브릭이 관객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다면 타란티노는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는 거네요.
그 규칙을 부순다는 점에서는 프랑스 누벨바그의 상징인 장류 고다르와도 종종 비교되던데요.
네, 고다르는 영화의 문법을 막 파괴함으로써 관객에게 당신이 지금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가짜, 즉 영화다라고 끊임없이 일깨웁니다. 그래서 몰입을 방해하고 이성적인 비판을 요구했죠.
일부러 거리를 두게 만드는군요.
맞아요. 타란티노 역시 과거의 영화들을 마구 인용하고 규칙을 막 해체합니다. 하지만 그는 관객에 밀어내는 대신에요, 그 모든 파편들을 대중적 몰입과 쾌락이라는 강력한 접착제로 끈적하게 뭉쳐서 관객을 팝컬처의 한복판으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아, 쾌락으로 끌어당긴다. 즉, 그는 영화의 역사와 장르의 규칙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꿰뚫고 있으면서 그것을 철저히 오락적으로 무기화하는, 말하자면 영화평론가적 창작자인 셈입니다.
영화평론가적 창작자라. 와, 타란티노의 DNA를 아주 완벽하게 요약하는 단어네요. 자, 이 방대한 분석들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오늘 밤 당장 타란티노 영화를 플레이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는 청취자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보고서에 담긴 관람 팁들을 교과서처럼 나열하는 대신에요. 이 딥다이브의 맥락에 맞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딱 압축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유용하겠네요.
여러분, 타란티노 영화를 제대로 보시려면 뇌를 정확히 반으로 쪼개서 관람하십시오. 뇌의 절반은 롤러코스터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피가 튀는 액션과 리듬감 넘치는 대사를 한국에 끝내주는 팝송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즐기세요.
네, 신나게 즐기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뇌는 아주 차가운 감독의 의자에 앉혀두셔야 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감독은 왜 지금 나에게 이 정보를 보여주는 걸까, 혹은 왜 숨기는 걸까를 질문하세요. 끔찍한 폭력 장면에서 실소가 터져나올 때 내 뇌가 지금 왜 윤리적으로 고장났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특히 역사 복수극을 보실 때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통쾌한 판타지와 그 이면에 깔린 차갑고 참혹한 현실의 역사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와, 본능적인 쾌감과 이성적인 해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그의 영화가 가진 진짜 깊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아주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퀸틴 타란티노는 남들이 쓰다 버린 낡은 B급 영화의 부품들을 주워서 대충 조립하는 고물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그는 고급 예술의 거룩한 성전과 길거리 불량식품 사이에 그 거대한 벽을 시원하게 폭파시켜버리고 대중문화의 잔해들로 완전히 새로운 놀이터를 창조해낸 팝아트의 선구자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과거의 그 잊힌 영화 문법들이 현대 관객의 심장박동과 이토록 역동적으로 공명하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가 영화사에 남긴 압도적인 유산이죠. 오늘 이 치열했던 분석을 좀 마무리하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진짜 기대되네요.
앞서 논의했듯이 타란티노는 그 끔찍한 현실의 비극을 스크린 속에서 통쾌한 복수 판타지로 딱 전복시키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위로를 줍니다.
네, 진짜 짜릿하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뼈아픈 역사적 상처마저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낸 신나고 짜릿한 대체 역사로만 포장해서 소비하는 데 익숙해진다면 말이죠. 과연 진짜 역사의 진실이 가진 그 잔혹한 무게감은 우리 마음속 어디로 밀려나게 될까요? 판타지가 주는 그 달콤한 카타르시스가 현실의 깊은 상흔을 너무 쉽게 지워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와, 방금 전까지 즐겁게 롤러코스터를 막 타다가 갑자기 등골이 확 서늘해지는 질문이네요. 화면이 피로 물들고 악당이 처단될 때 우리가 환호하는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복수라는 달콤한 팝콘 뒤에 남겨지는 아주 묵직한 윤리적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말 끝내주는 음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타란티노의 세계로 뛰어드실 때 이 질문을 꼭 주머니 속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하고 매혹적인 미학적 아수라장을 끝까지 해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아주 흥미진진한 지식의 조각들을 한가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파고드세요.